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제가 본문을 잘못 말씀드렸나 봐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걸 보시면은 다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펼치셔야 되겠어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다 찾으시고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전하는 자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이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올해 2월 마지막 날 그때 제가 이 교회에서 이제 설교하기로 결정이 되었었습니다. 설교하기로 처음 약속이 되었을 때는 3개월 동안 설교하기로 결정이 되었었고 그랬기 때문에 처음 3개월 동안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를 이제 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생각보다도 더 오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치를 설교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대학원을 다닐 때 목회 실습을 가르쳤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성희 목사님이시라고 연동교회 목사님이셨고 저희 교단 총회장을 하셨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그런 그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준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 말씀을 듣고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해서 전도사 때부터 1년치씩 설교를 짜서 그걸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교회 와서도 동일하게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도도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설교는 갑자기 생각나서 하는 설교가 아니라 이미 한 5개월 전에, 6, 7개월 전에 이미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한 말씀들입니다. 제가 마지막 올 한 해 마지막 설교를 하면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이 올랜도 제일장로교회가 어떤 교회로 서가기를 원하실까를 기도하면서 본문 말씀을 정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그 교회를 향하여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동영상 하나를 보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미국의 사회복지학 연구교수인 닥터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교수가 한 그 강연 중에 공감과 연민의 차이에 대한 내용이 동영상으로 만들어졌는데 그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what is empathy? And why is it very different than sympathy? Empathy fuels connection. Sympathy drives disconnection. Empathy, it's very interesting. Teresa Wiseman is a nursing scholar who studied professions, very diverse professions where empathy is relevant, and came up with four qualities of empathy. Perspective taking, the ability to take the perspective of another person or recognize their perspective as their truth. Staying out of judgment, not easy when you enjoy it as much as most of us do. Recognizing emotion in other people and then communicating that. Empathy is feeling with people. And to me, I always think of empathy as this kind of sacred space when someone's kind of in a deep hole and they shout out from the bottom and they say, I'm stuck, it's dark, I'm overwhelmed. And then we look and we say, hey, you climb down. I know what it's like down here, and you're not alone. Sympathy is, ooh, it's bad, uh-huh. No, You want a sandwich? Empathy is a choice, and it's a vulnerable choice, because in order to connect with you, I have to connect with something in myself that knows that feeling. Rarely, if ever, does an empathic response begin with "at least." And we do it all the time, because you know what? Someone just shared something with us that's incredibly painful, and we're trying to silver lining it. I don't think that's a verb, but I'm using it as one. We're trying to put the silver lining around it. So, I had a miscarriage. Oh, at least you know you can get pregnant. I think my marriage is falling apart. At least you have a marriage. John's getting kicked out of school. At least Sarah is an A student. But one of the things we do sometimes in the face of very difficult conversations is we try to make things better. If I share something with you that's very difficult, I'd rather you say, "I don't even know what to say right now. I'm just so glad you told me." Because the truth is, rarely can a response make something better. What makes something better is connection.
Yeah, 잘 보셨나요? 네, 공감에 대한 내용을 이제 사실 강의에 놓긴 거지만 그 안에서 공감과 연민의 차이에 대한 메시지를 줬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면서 어떤 것을 조금 인상 깊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게 있어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구덩이에 빠진 사람에게 내려가서 함께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저기 멀리 하늘 위에서 우리를 그냥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려오셔서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 그리고 그 아픔을 같이 나누어 주시는 분, 아니 오히려 그 아픔을 대신 가져가 주시고 짊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인간이 되신 그분은 흑암에 앉은 백성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셨죠.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그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모든 삶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직접 나타내어 주시는, 증명하시는 삶을 사신 거죠. 사람들이 멀리하는 사람들, 정죄하는 사람,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을 만지셔서 치유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과부가 자신의 아들을 잃고 슬퍼할 때 주님은 그것을 그냥 지나치시지 않고 그 아들을 다시 살려서 그 어머니의 품에 안기게 해 주셨습니다. 자기 딸아이가 이제 아파서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아버지가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예수님은 그 아버지와 함께 가서 그 딸을 다시 살려서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은 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그 생명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도다.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같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고통을, 연약함을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동병상련이라는 말을 하듯이 우리와 같은 아픔을 겪으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드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가끔 우리의 상황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아픔을 아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의 이 외로움을 아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의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절규할 때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십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심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찾아 내려오신 공감의 사랑이며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신 헌신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공동체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공감의 사랑이자 헌신의 사랑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의 말씀, 특별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로마서 12장의 한 구절인데요. 로마서 12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원받기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믿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로마서 12장 이하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의 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몸이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래요. 영적이라는 것은 몸과 육체가, 몸과 영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인 거예요. 주일날 드려지는 이 예배와 함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이 세대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세대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들 아닙니까?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분리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는 우리의 주변만 봐도 알 수 있죠. 요즘 TV에 나오는 것들만 봐도 이 세대가 무엇을 쫓아가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TV를 봐도 알 수 있고, 드라마를 봐도 알 수 있고, 영화를 봐도 알 수 있고,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이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말세의 사람들이 어떤 것을 추구하는지, 어떤 것을 따르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4절까지를 2절부터 5절까지를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말세를 향해 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극단적인 쾌락을 쫓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설교하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요즘은 기쁨을 나누면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공감하지 않는 세대가 된 거예요. 마음을 나눌 수가 없는 세대가 된 겁니다. 철저하게 외로워지는 세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기쁨을 이야기했을 때 오히려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게 되고 나의 아픔을 나눌 때 그 사람이 나중에 그것을 약점 삼아 나를 공격하는 도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와도 마음 편하게 마음을 나눌 수 없는 세대가 된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믿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나에게 반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누구와도 편하게 마음을 나눌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관계가 겉으로만 돌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좋은 척 해야 되는 거, 아프지 않은 척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도 이해하는 척 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린 거죠. 그것이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이자 이 시대의 아픔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만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나의 변화가 이 공동체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특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그 모임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고 말씀하시고 4절부터 8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우리가 각 지체로서 하나님께 받은 그 각양 은사를 따라서 서로를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부터는 결국 이 모든 것이 사랑 안에서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랑은 위선 없는 진실한 사랑이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실한 사랑으로 악을 이기며 서로를 도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랑은 결국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까지 뻗어나가는 그런 사랑이 되어야 한다. 그 사람들에게조차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공동체, 그 안에서 서로 화목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마음이 1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는 낮은 데 처하며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교만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낮춰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낮추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할 때 아까 영상에도 나온 것처럼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들어가 보고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하는 것들을 통할 때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쁨을 같이 기뻐할 수 있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슬픔을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공동체의 하나됨은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교회에 이런 일이 없었다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이 편지를 썼겠습니까? 아닌 거죠. 로마 교회에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뉘어 자기들이 저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며 그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지 못하고 슬픔을 나누지 못하는 공동체였기에 바울은 로마 교회를 통하여 이런 글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로마 교회만 그랬나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각양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를 자랑했을 뿐 그 은사로 진실되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그 모든 은사는 사랑으로 공동체를 서로 섬기며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도록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에게 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이 낮아지셨다라고 말씀했냐면 그 교회 열심히 섬기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분열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단순히 옛날에 있었던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많은 문제들, 뭐 한국교회만 그럴까요? 모든 교회 대부분의 문제들이 사실 관계의 문제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진리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교회는 거의 드뭅니다. 대부분 관계의 문제에서 깨져서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추구하라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바로 이 관계의 회복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하나 되지 못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늘 그때마다 싸운 게 뭐죠? 누가 먼저 된 자냐?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자냐를 가지고 늘 싸웠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한 제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인 거죠.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 교회도 돌아보죠.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건 아마 각자 생각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서로를 자기를 높이는 자들이 아닌 주님 앞에 겸손히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그 사람들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정말 기쁨을 나누며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사실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옛습관은 이러한 모습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누구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누구보다 내가 더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누구와 비교해서 그 사람보다 더 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즐거움을 누리기보다는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비교 우위에 놓여지는 것을 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함께라는 표현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우리의 모습인 것. 그렇게 주님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여 함께 기뻐하며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이유가 뭘까요? 뭐 모태신앙으로 뭐 이렇게 자란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갈급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이유에서든지 뭔가 해결되지 않는 그 삶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교회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찾아올 때는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뭔가 그래도 나를 품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기 때문에 그 교회로 가는 겁니다. 내가 그 교회로 갔을 때 내가 주님을 만나지만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우리가 그렇기에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분이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자로서의 삶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교회에 처음 와서 이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서로에게 전해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졌습니다. 그 전에도 잘 하셨겠지만 더욱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말씀의 본문을 정하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교회는 다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교회에 와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서로의 도움의 손길을 느끼고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날 수 있는 세상에 그 누구와도 나의 마음을 나눌 수 없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나의 슬픔을 함께 나누며 기도할 수 있고 나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이 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고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감적인 사랑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실현되기를 원하고요. 2019년도에는 더욱더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며 또 주님이 기뻐하실 모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그 일들을 실질적으로 우리의 몸을 통해서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며 서로 섬기며 함께 공감하는 정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우리 올랜도 제일장로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할까요?